자기 기념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새로 지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개관식을 하는데 거기에 조지 부시 대통령 그 아버지, 그다음에 카터 대통령, 그다음에 클린턴 대통령 세 사람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빌 그램 목사 같은 이제 미니스트리에 일하는 사람들 쭉 나와서 이제 한 마디씩 하는데, 거기에 그 항상 그 바리톤으로, 베이스 바리톤으로 같이 노래하는 그 조지 베벌리 쉐어라고 하는 그분이 그저 찬송가 102장 그거 작사하신 분이, 그분이 작곡을 했는지 작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나와서 이 지금 우리 찬송가 40장 이거를 불렀어요.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우리 지금 나이가 98세인데, 98세인데, 근데 저 빌리 그램 목사보다 10살이 더 많아요. 빌리 그램 목사 88세, 그리고 조지 베블리 셰어는 98세. 근데 1950년도 중반에 뉴욕에서 그 빌리 그램 목사 전도 집회를 그때 일주일씩 했는데,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일주일 하는 동안에 이 찬송을 뭐 99번인가 103번인가 102번인가 이렇게 불렀대. 그때 처음 이 찬송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와가지고 너무너무 이 찬송가 좋아가지고, 이 찬송가를 부르면 부를수록 그냥 교인들이 거기서 막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그런데요, 이 찬송가 그렇게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 찬송가가 이게 하루아침에 지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래 이 찬송가를 작사를, 그 찬송시를 쓴 거는 스웨덴에 있는 젊은 목사가 1880몇 년인가 지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찬송가를 완전히 완성되기까지 거의 한 40년이 걸렸어요. 나머지 그 시를, 나머지 그 3절, 4절, 이것이 뜨지 않아가지고 먼저 했던 사람은 포기를 하고 그냥 그대로 자기는 1절인가 2절 쓰고서 그만두고, 그것이 영국으로 건너와서, 그래서 영국에 있는 목사가 자기가 마지막 3절, 4절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거의 한 40년이 걸려서 이 찬송가를 완성을 해서, 그게 1940년인가 1950년도에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미국에서 그렇게 그 빌리 그램 목사 전도 그 집회 때마다 이 찬송가를 부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는 그 깊은 역사가 있고 영감이 있고, 그리고 그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은 그 찬송가에 그 숨겨져 있는 기도의 비밀, 그리고 그 찬송시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자꾸 부를수록 나타납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것이 참 은혜로운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우리 저녁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 앞에 모시고 저희들 예배 드리고, 또 그리고 아버지 기도하며 또 주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예배와 그리고 찬송과 그리고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참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저희들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들 참으로 큰 아버지 기프트로서 주님 앞에 아버지 참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자랑하는 이것밖에는 저희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받아주시고 주님 축복하시사, 참으로 겸허한 아버지 그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큰 은혜와 또 그리고 깨달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저희들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같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저녁이 정말로 주님과 이 자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아버지 그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는 더욱 그런 마음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오늘 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부류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인군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계시록 17장 하고 이제 18장이 이제 앞으로 남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17장 18장으로 다 끝납니다. 17장은 이제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큰 심판이고 그다음에 18장은 그 바벨론이 전 세상에 끼친 물질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이 양쪽이 다 관계가 됩니다. 16장에서 우리가 그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전부 다 뿌려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이제 지금 여기 음녀와 그 짐승 즉 그 이제 영적인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16장에서 보면은 첫째는 그 자연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다 일곱 가지로 따라요. 그래서 그 일곱 대접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처음에 땅에다 던지고 그다음에 바다에 던지고 그다음에 강물에 던지고 햇볕에 던지고 그다음에 짐승의 보좌에 던지고 유브라데 강에 던지고 그다음에 대기권 그 공기에다가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17장에 와서 음녀의 종교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이후에 7년 동안 이제 세계 종교는 하나로 됩니다. 지금도 그런 지금 추세로 다 가 있어요. 세계 종교가 이제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One World Religion. 물론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가 정치 체제가 그다음에 경제 체제 그다음에 그 military system 이것이 하나로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온 종교도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약해서 무언가 나보다 위대한 것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본능이 있어요. 본능이. 그 마치 이 기러기 떼들이 여름이 되면은 이제 저 북쪽으로 올라갔다 겨울 되면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본능적인 이러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신을 찾는 이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전도서 그 3장인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자기가 약하면은 내가 건강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 하나님의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내가 몸이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완전히 다 실패하고 할 때에는 이제 아주 그 큰 그 신적인 존재를 본능적으로 찾게끔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건 미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신을 찾는 이러한 그 모습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거를 교묘하게 이제 이용을 해서 그래서 전 세계 종교를 이제 하나로다가 다 묶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을 합니다.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제 그 종교를 정치적으로 잘 이용을 해서 적그리스도가 아주 그 덕을 쌓으면서 그래서 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이 종교가 다 하나다라고 해서 같이 이걸 통합하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에 때쯤 돼서는 이것을 완전히 다 종교를 다 파헤쳐버립니다. 없애버려요. 다 멸해버립니다. 그 앞에 보면은 계시록 16장 그 앞장에 보면은 16장 19절에 이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 만국의 성도들이 무너지리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그래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앞에 또 앞에 보면 14장 8절에도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이제 예고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바벨론에 대한 그 멸망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17장 18절에 이제 자세하게 성경이 되었지만은 성경에서 이 도시가 두 가지가 도시가 항상 나와요. 두 가지 도시가 나오는데 가장 많이 이름이 나오는 도시가 무슨 도시인지 알아? 아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도시 이름이 가장 많이 이름이 불려지는 그런 그 도시 이름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자그마치 287번이나 전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이 창세기 11장에서 그 바벨탑을 쌓다가 그 다음에 언어를 하나님이 혼잡을 시켜서 전 세계로 사람들을 흩은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 도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그 공격하고 그 다음에 악을 주게 하는 그러한 성격의 역할을 그 바벨론이 해왔습니다. 이 그 바벨론의 실질적인 바벨론도 있지만은 영적인 바벨론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그 영적인 바벨론의 모습으로 사탄이 항상 우리를 공격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또 유혹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항상 그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예수의 보혈의 피를 우리는 힘차게 부르고 예수의 그 피로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그리고 확실히 그것이 느껴지고 알죠. 우리가 예수의 피 때문에 내 죄가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프트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거를 받질 못해요. 유태인들은 그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알질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3장하고 누가복음 그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어디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그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여기서 지금 다시 이렇게 리피트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여기 유태인들이 똑바로 내가 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모두 다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 죄를 다 깨끗하게 씻음 받는 것을 가리키러 오고 그것을 거저 주러 왔는데,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모든 성령의 역사를 귀신을 불러들여서 들었다라고 이렇게 믿질 못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핍박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먼저 구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어린 양들이 교만해져서 어린 양이 아니라 전부 다 염소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다 배척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온 거지만, 그런데 결국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왜 유태인들이 이것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할까? 그게 아니죠. 이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미리 아셨다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신 것이 이사야서 6장에 나와요. 이사야서 6장에 그 기가 막힌 이사야서 6장 한번 봅시다. 그걸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가봅시다. 이사야서 6장에 6장 거기 8절부터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기 9절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가 이제 자기 내 입이 참 부정해서 어찌할 거 했을 적에 그 스랍이 이제 그 화재로 이제 수술 그 입에다 갖다 대고 나서 네 입이 깨끗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죠. 그러자 이제 그 8절부터 보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나님이 이제 찾으십니다.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 이제 이사야가 급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이사야를 찾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밑에 그 9절에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누가 가서 저들을 구원할까 하시다가 그 다음에 그들이 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를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 자, 여기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셨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서 강제로 죽일 것이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을 미리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 요나 선지자를 택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니느웨까지 하나님 보내셔서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숨겨진 비밀이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깊은 숨겨진 비밀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정말 이때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거를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큰 결단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부터 보면은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자, 여기 이제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이방인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이라 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50년 전에 이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제 여기저기 서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증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예수 믿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크신 그 경륜과 계획과 그리고 거저 주시는 축복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곧 문이 닫힙니다. 사탄은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전 세계 종교를 다 혼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종교를 짬뽕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그 종교를 믿으면은 천당에 간다. 지옥이라는 게 없다. 그리고 이제 나서서 누구든지 이걸 믿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이것을 사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적그리스도 밑에서 666을 받게 하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할 때로다 하는 이것이 이제 거의 닫혀져 갑니다. 지금 이것을 받지 못하고 지금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항상 막차를 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보다 더 막차를 탄 우리 이기정 집사님이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정말 마지막 티켓을 그 토행금지 시간 바로 직전에 타고 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이고 정말 감사할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요, 이거는 어부질이래요. 어부질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징계를 하시고 우리 어저께 지난 화요일날 수요일날 가서 봤죠.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러고 죽었습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피를 깨닫질 못해요. 예수 피를.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다 설명해주고 나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Because of my religion. 내 종교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종교 때문에 내가 알면서도 내가 그걸 영접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내가 깨닫고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양 흰 눈처럼 어린 양의 털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주님께서 거저주시는 우리의 선물이에요. 이런, 이렇게 아주 심플한데 그것을 이게 그 율법으로 다 얽매서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또 그리고 사탄은 이거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합해가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동으로 가든 좌로 가든 북으로 가든 올라가기만 한다 해서 이렇게 또 혼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덧입은 은혜밖에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을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 바벨론의 영이 그 창세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쭉 통틀어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로마 시대 때에는 이 그 바벨론의 그 가장 잔악스러운 모습이 네로 황제를 통해서 이제 많은 크리스천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벨론의 영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영이 로마 때만 있었느냐? 절대 안 그렇죠. 2차 대전 때 우리가 그 지난 그 뮤지엄 오브 톨러런스 그 유태인들 학살 뮤지엄에 가서도 봐서 거기서도 히틀러에게 똑같은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잔악 무도하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영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더 크게 이제 더 잔악한 영이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학살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악의 영은 그 당시에 우리가 세계 제2차 대전이라고 했지만은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악령의 역사를 보면은 똑같이 그때 그 독일과 일본에서 같이 역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또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잔악하게. 그 잔악한 모습은 아주 굉장히 대동소이해요. 그 히틀러의 그 독일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이나 그래서 지금 그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참 힘든가 봐. 아마 그 목적이 그 이유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지금 독일도 엄청나게 사람들의 마음을 각박하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독일에 지금 많은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중에서 마음이 겸손한 자들은 이제 마지막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그 기프트를 받고 받고 따라오면은 되는데 이것을 자꾸 그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걸 행위로다가 자꾸 그것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이게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그 1절 봅시다. 1절 보면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하되 이리로 가서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 큰 음료 라고 하는 단어와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주의해 봐야 됩니다. 큰 음료는 여기서 그 종교 단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타락한 종교 또는 예, 그 간음하는 여인 이러한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반대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타락한 종교들을 다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이 물이 무엇이냐? 왜 음료가 물 위에 앉아 있느냐? 그 물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 물이 뭐냐? 이것은 이 많은 그 군중의 군중. 백성들이고 그다음에 많은 무리들이고 열국이고 그다음에 많은 방언입니다. 그게 같은 17장 15절에 보면은 거기 해답이 나와요.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음녀가 앉은 물 즉 이제 그 적그리스도 또 그리고 큰 바벨론이 나오는 그 장소가 바로 열국 모든 군중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 이것이 다 결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하나로 다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왕이나 대통령과 그다음에 종교 단체 책임자들이 같이 이제 권력과 그리고 모든 금력을 이제 남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게 땅의 임금들이 누굽니까? 이 땅의 임금들은 각 나라의 책임자죠. 정치 책임자. 대통령 또는 그 뭐 수상, 정치적인 리더들. 이런 그 세상의 그 정치적인 리더들이 한 종교 이름으로 통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돈과 권력으로 쉽게 타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똑같아요. 지금 이제 각 나라마다 모든 것이 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다음에 정치적인 파워 때문에 같이 타협하고 합니다. 어제까지 전부 다 적국이 되고 서로 죽이려고 그랬다가 그다음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은 언제 그랬느냐 하고 싹 돌아서서 또 타협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손을 붙잡습니다. 이러한 것들들이 이제 그 분노의 하나님의 이제 분노의 포도주에 다 취했 이것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 성경 구절 하나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에 나홈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나홈. 구약 성경 1300페이지네. 1301페이지. 나홈 3장. 1301 페이지인데 그 나홈 3장 4절에 보면요. 거기에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술의 주인 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바로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즉 그 사탄의 기적으로 그래서 여러 나라 백성들을 속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종교의 이름으로 이제 여러 나라 백성들을 속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계시록 17장 3절로 보면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됐어요. 이 지금 짐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앞에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13장 1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일곱 머리 열 뿔 이 참남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고 제도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장 우리가 공부할 적에 그거 다 이미 다 그때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다 우리가 커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요 다음 그 밑에 다음 주일에 우리가 또 그것을 카발합니다. 거기 12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일곱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열 뿌리의 모습이 나오고 여기 다시 이것을 또 리피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4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의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제 여자의 그, 이 모습인데 여자의 물질적인 영화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증한 물건, 금잔을 가지고 있고 또 음행에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잔뜩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몄다. 즉 이 음녀, 그 타락한 종교가 물질로 가득 찬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이름으로서 얼마나 그 이제 많은 치부를 할 수 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도 여기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이 돈에 타락하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이 그 바벨론의 영에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각 개개 교회 안에도 이 바벨론의 영은 계속해서 이제 타락을 이제 가지고 그리고 다가옵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언제 어떻게 넘어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것을 정직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보면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거기 5절을 보면은 바벨론, the great, the mother of harlots and the abomination of the earth. 그래서 이제 그 미스터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비밀의 바벨론이고 그리고 이제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그랬어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총집합한 것이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즉 땅의 음녀들, 즉 땅의 거짓 종교들, 가증한 것들의 총괄하는 그러한 거죠. 이것의 전체적인 통과라는 그 수단은 바로 666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전체를 다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666을 가지고 그리고 전 종교와 정치가 같이 탄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꼭 올가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큰 성 바벨론의 그 본체는 바로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되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항상 기회를 보고 거짓을 합니다. 그다음에 미혹으로 다가오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제 살인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절을 보면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기니 이제 이 여자는 그 음녀가 음녀의 행위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종교 탄압을 인해서 수많은 그 크리스천들을 살생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다음에 수많은 순교자가 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때 그 살생과 그다음에 종교 탄압은 2차 대전 때 유태인들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 죽은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미리 예고편 보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때 종교적인 그 전체 그 둘레로 인해서 탄압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의 목사들이 이제 자기 뜻에 따라오지 않는 자들을 그래서 붙잡아다가 경찰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반대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그 666 받는 거를 거절하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안 받은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갔다가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똑바로 알아야 돼.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러한 진실된 교회냐 아니면 그것이 하나의 사기단체냐 그리고 그 사건들이 있는 곳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 그래서 이제 수많은 그 순교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래도 순교를 하고 그들의 영혼을 천국을 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 목숨 때문에 먹고 자고 그다음에 이 아픈 거 치유받는 거 메디칼 이거 혜택 받느라고 다 그대로 따라가요. 목사님이 시키는데 해이지 하면서 그대로 갑니다. 목사가 구원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믿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자기 스스로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사람 보고 쫓아가느냐 그걸 분명히 내가 알아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각자 각자의 믿음이 우리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다 커서 믿음이 커서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이것이 우리들의 제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구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이룩게 따라가는 그 앞에까지 제가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지 저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정말 한 영혼 이 마지막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원 받을 만한 때가 이제 다 마지막 끝나는 이때 받지 못하면은 그러면 이제 정말로 힘들고 내가 목을 잘라서 그래서 그렇게 지킬 만한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데 그때 그렇게까지 할 만한 믿음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8장에서 인자가 올 때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그때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용기와 그다음에 확신 준 것은 것도 성령께서 주세요. 그런데 성령이 일단 그 교회가 들림을 받게 되면은 그 참 믿음의 신부들이 들림을 받게 되면 그때 많은 부분에 그 성령의 역사가 떠납니다. 물론 이 지구상에 아직도 남아있어서 끝까지 사명을 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성령이 돕긴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많은 지금 교회들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 신부들로 예수님의 신부를 준비시키기 위한 그러한 그 리스트레이너 이 성령의 역할을 하는 것은 같이 신부들과 같이 떠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이때 열심히 매달아서 믿지 않으면 참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항상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7절을 보면은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제 그 음녀와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지금 전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가르치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반대하는 마치 그 예수님 돌아가실 당시에 수많은 유태인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이 또 4천 명이 떡을 얻어먹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자기의 그 귀신이 쫓겨나간 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아니면 자기가 옆에서 구경을 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따라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의 교회 모습이 바로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있는 것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따라오라고 했는데 아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면 지혜가 필요해. 지혜를 따라라 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따라가라고 이렇게 이제 교회가 앞장서서 갑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그 종교 시스템으로 나와 있어요. 벌써 많은 기독교가 WCC니 뭐 이렇게 저 월드 크리스천 처치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인가 그래서 전 세계 교회 연합회 해가지고 벌써 이제 많은 다른 종교들과 손을 잡고 그리고 이제 구원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은 지금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학살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많은 그 주의 종들이 이것을 이제 분명히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같이 넘어가요.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잡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타이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정말 똑바로 깨닫고 정말 마지막 때 깨어서 내 믿음을 끝까지 내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잘못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사인들을 직접 말씀하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하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8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것들이 장님이 장님을 이끌고 그리고 지옥으로 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그 교회 리더들에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똑바로 나중에 내가 지옥 가서 우리 목사가 내가 그 얘기 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따라가야지. 그냥 교회에서 그 잘못 가리키는 목사 때문에 내가 같이 따라왔다라고 그것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그 모습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찾고 기다리시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아직도 때가 조금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적당히 믿는 것에 안에 얼마 전에 제 친구 바로 한 2주 전인가 제 친구가 와이프가 죽었어요. 열심히 믿다가 그 다음에 암이 걸려가지고 넉 달 만에 그냥 바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열심히 믿다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자기 남편은 근데 믿지를 않아요. 이게 교회는 같이 따라다녔는데 자기는 의심이 자꾸 생겨서 안 믿어진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 기적이 그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다닐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느냐. 더더군다나 자기 와이프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벌써 데려갔었느냐 라고 이거 점점 더 회의가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물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좋은 테스트머니가 되고 좋은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고 그래서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만 그 사람이 나를 구원 못해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증거하면은 누구는 어떻고 하면서 막 자꾸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한국의 세종대왕은 어떠냐? 세종대왕 얼마나 큰 일 많이 하고 이순신 장군은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몰랐었는데 지옥 갔단 말이냐? 라고서 이제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이제 그러고서 이게 argue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그게 똑똑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반쟁을 하지만은 사실은 가장 그 어리석은 짓이에요. 문제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훨씬 그 전에 이야기보다 지금 내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거기 달렸어요. 내가 과연 예수 믿고 천국을 가길 원하느냐 아니면은 그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의 이름 때문에 내가 같이 싸우다가 그리고 지옥 가길 원하느냐.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그리고 그냥 자기 지식에 빠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거절합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그 영을 깨끗하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탄의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세미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소리는 굉장히 커요. 우리가 귀를 때리고 울릴 정도로 매일매일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내가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쁘고 힘들고 참 고달프고 그래도 시간을 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그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내가 그 고리가 끊어지면은 그러면 내가 사탄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영적 싸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왜 이 우리가 자꾸 영적 싸움 그걸 자꾸 내세우느냐. 이 사탄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가 죄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탄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자동 케이스로 하늘나라를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를 다 짓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고 선택을 해서 그래서 예수 믿고 끝까지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생명은 다 생명체가 태어나기 전에는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이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태속에 있을 때 내가 벌써 이미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속에서 태어나서 앙앙 울고 이제 세상에 나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아주 일찍 어린 나이기 가 돼서 죽기 전에는 내 스스로의 그 의식과 내 스스로의 이제 그 지식과 내 스스로의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내 본향인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이것을 스스로 배척을 해서 그래서 내가 지옥으로 가느냐 스스로 따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고 그럴까? 이거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다시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하시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알고 깨닫고 순종해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서부터 태어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다음에 예수님에게로 다시 온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애초에 예수를 이 세상에 내려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그 다음에 천국으로 보내지 왜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고생하여서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살아가게 할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다음에 처음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그 씨가 커서 거기서 자라고 그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더욱더 이제 큰 그 리워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잘했다 칭찬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이 성숙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옆에 와서 우리를 편하게 쉽게 타협해가면서 욕심부려가면서 그 다음에 세상과 짝지어가면서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예수님 손 띄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네가 욕심으로 육체로 끝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그래서 끝까지 이 세상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아니 숨이 끊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영적 싸움은 계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그 깨달음과 영적 싸움이 오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흔들려요. 자꾸 우리에게 와서 그에게 자꾸 이제 찝적됩니다.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제 편하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서부터 멀어져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정말 똑바로 깨달아서 이 사탄의 그 궤계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마지막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 제가 그거를 분명히 너무나 깨닫기 때문에 이번 지금 계속해서 그 영적 싸움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영 전쟁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그 주일마다 지금 이걸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듣지 마세요. 내가 여기서 우리가 전부 다 이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장담을 못합니다. 우리가 질 수가 있어요. 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붙들고 일어나는 그러한 내 그 소망과 확신과 그리고 그러한 이제 이길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그 레이스를 경주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마음만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안 돼요. 예수님은 그 항상 내가 내 행위를 보고 있다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행하고 순종하고 내가 열심을 내어 따라갈 때 내가 넘어지면 그때 우리가 중심이 순수하고 내가 행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발자국이 있을 때 성령께서 붙들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또 다시 이제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여정이고 믿음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열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단 탄 이상 끝까지 이제 따라가면서 놓치지 않고 마지막 종착역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이제 마지막 때 그 사탄이 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와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제 그 전 세계 사람들을 이제 속여서 그래서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이제 대 그 음녀의 그 준비와 그 모습에 이제 그 탄압의 그 예고편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라오기는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이 영에 예민하고 민감하고 깨어서 분명히 깨닫고 내가 스스로 이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이제 끝까지 싸워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외롭지만은 힘들고 협잡하지만은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를 데리고 그리고 예수님 얼굴 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참 원치 않는 곳에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날로 우리 모두를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주님께서도 저희들 기도를 들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에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접었던 이제 그 CD와 또 그 DVD 많은 745개 이제 각 교회에 나갈 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또 울부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기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울려 퍼지고 받쳐지고 받으시고 또 주님 축복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지막 때의 역사가 아버지 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